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외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세 나라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란 핵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이른바 스냅백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합의를 어기면 핵합의 서명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 합의에 따라 해제했던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란 핵합의를 인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에 따라 스냅백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법원이 위챗의 내려받기를 금지하기 위해 앱스토어에서 위챗 앱을 제거하도록 한 미 연방 상무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역 연방법원은 어제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이날 허용했습니다.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 사용금지가 미 연방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로럴 빌러 판사는 판결에서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가 수정헌법 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틱톡도 미 워싱턴 소재 연방법원에 틱톡 사용을 금지한 미 연방정부 조치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18일 제기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각 21일 오전 4시 기준으로 미국 내 사망자 수는 약 19만 9,500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 내 확진자 수는 6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내 사망자는 지난 5월 말에 이미 10만 명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안에서 식당이나 사업체가 다시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몇몇 지역에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과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 쌀쌀해지는 날씨, 그리고 상업활동 재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후에 처음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일 동맹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기자들에게 미일 동맹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있어 초석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스가 총리는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25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리들은 스가 총리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귀환을 미국이 계속 도와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공급에 두 나라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어제 다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민스크 도심에서는 수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고 무장한 경찰이 곳곳에서 물대포와 장애물들을 이용해 시위대에 맞섰습니다. 한 벨라루스 내 인권단체는 AP통신에 이날 시위에 1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는 민스크 외에 벨라루스 내 몇몇 다른 도시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위 과정에서는 민스크 등지에서 수십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8월 9일부터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의 사임과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외부 위협과 방해 자신을 지키고 반격할 권리가 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21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 적 군함과 비행기가 자주 방해하고 위협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1차 대응 절차를 분명하게 정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타이완이 자신을 지키고 반격할 권리가 있다면서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타이완에서는 중국군 비행기와 군함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재량권 있는 대표를 임명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모종의 접촉을 재개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한국 등 영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고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북 협상이 장기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에 권한 있는 대표를 임명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대표로 내세웠던 인물들은 핵 문제를 협상할 재량권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권한 있는 협상 대표를 임명해야 한다. 미국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발표한 국제기구 대사의 성명을 통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됐는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미북 간 공식 협상은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1년 가까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 협상 재개를 시사하는 구체적인 징후도 현재로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의 이런 메시지가 원론적 차원인지 향후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 측 협상 상대의 재량권 문제를 미국이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8월 미국은 실무협상을 총괄할 인물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했습니다.
I'm excited to announce this morning that Steve Biegun is joining our team as the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당시 비건 대표의 북측 상대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었습니다. 비건 대표는 카운터파트에게 가능한 빨리 만나자고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최선희 부상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1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웨덴에서 열린 미국과 남북한 협상대표회담에서 비로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외무성이 아닌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를 내보낸 겁니다. 비건 김혁철 라인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현지에서 수차례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정상회담은 결렬로 끝났습니다. 이후 비건 대표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란틱 카운실이 주최한 대담에서 권한 없는 상대와 협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When they meet with us again must be empowered. To be able to negotiate on all of the issues.
미국과 북한이 만나 양국 관계, 평화 진전, 인도주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비핵화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협상 대표에게 모든 쟁점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겁니다. 2019년 6월 판문점 정상회동 이후 가까스로 열린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북측 대표로 나왔습니다. 김 대사는 하노이 회담 당시 베트남 주재 대사를 지냈고 과거 핵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노련한 외교관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6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실질적인 협상 없이 서로의 입장만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회담이 끝나자마자 북한 측이 결렬선언 성명을 발표한 것은 북한 지도부의 지침이 처음부터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후 비건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했고 앞서 부상에서 제1부상으로 승진한 최선희가 다시 북한 측 상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건 부장관은 지난 7월 서울 방문 중 최선희에 대해 창의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옛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인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주한미 대사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협상할 권한 있는 카운터파트를 김정은 위원장이 임명하면 그들은 그 순간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북 협상이 재개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 측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지난 7월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대미 담화에서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 DVD를 갖고 싶다고 말해 주목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앤드류 김 전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지난 7월 30일 미 하버드대 벨퍼 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측에서 누군가 평양에 온다면 상대는 내가 될 것이다 혹은 나를 미국으로 초대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열리는 제64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북한 핵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8일 보도자료에서 크리스토퍼 포드 국제안보 비확산 차관보가 IAEA 총회 참석을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빈을 방문한다면서 미국 대표단은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의해 제기되는 계속되는 위협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각국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합류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 국제기구 대표부의 제키 윌코트 대사는 지난 16일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윌코트 대사는 북한이 국제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계속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모종의 접촉을 재개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짐이 있으며 이것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10월의 이변이 될 수 있을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간 접촉설을 촉발한 것은 마이크 폼페어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입니다. 폼페어 장관은 지난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에서 연설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공개적으로는 조용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자신은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gone quiet publicly, but there's still lots of work going on. Work going on between ourselves, our allies in the region, the Japanese, the South.
같은 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대담당 차관보도 아시아 지역 기자들과의 전화간담회에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와 관련된 질문에 홍수와 태풍 등 북한의 현상과 관련해 다시금 비핵화의 필요성을 되짚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에서 행한 화상연설에서 국무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돌파구 마련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들의 이런 발언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명분으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자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 국장은 말했습니다.
Basically, that the U.S. is open to and willing to engage on humanitarian talks.
일부에서는 아예 미국과 북한이 이미 물밑 접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대미 대남 외교를 관장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두 달 가까이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그동안 한국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도 대부분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을 위해 열린 노병대회 참석을 끝으로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 7월 10일 조미 수뇌회담 같은 일은 올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미국 독립기념일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며 대미 접촉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여정이 마크에서 미국과의 접촉을 지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뿐만이 아니라 외국성 라인이 뭐 지금 입을 닫고 있거든요. 유성범부터 시작해서 최선희, 최강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모든 라인들이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이미 이제 김여정이 공개적으로 대미대회를 제외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력을 하고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거죠.
미국에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0월이라는 옥토버와 놀랄만한 일이라는 뜻의 서프라이즈가 결합된 이 표현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뭔가 큼직한 뉴스를 내나 반전 효과를 노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미북 양측의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치러지는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여론조사에서 5% 정도 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점에 북한 핵 문제의 실마리를 푼다는 소식을 내놓는다면 선거에 다소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Big surprise, clear breakthrough, that would be very helpful to him. So I think just a like an announcement of more talks doesn't really.
트럼프 대통령의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자신의 중재로 이뤄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바레인 관계 정상화 협정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10월 이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선 11월 3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거나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 중 하나가 나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쌓은 친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한층 강경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부터 다시 핵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곧바로 미북 협상이 재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몇 달간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선거 이전에 미국과 뭔가를 시작해놓고 11월 대선 결과를 맞는 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Small kind of a deal. Maybe just talking. Better.
게다가 북한은 대북 제재, 코로나 사태, 그리고 연이은 수해와 태풍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식량을 받아내고 조만간 제재가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주민들에게 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구미가 당길 것이라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 이야말로 정말로 위기 상황인 거고요. 인민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자체의 어떤 복원력은 지금 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가장 북미 관계에서 성과를 원하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10월 중 무엇을 주고받을까 하는 겁니다. 현재 워싱턴에는 두 가지 관측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가장 아쉬운 것, 즉 비핵화와 체제 해제를 맞바꾸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1차로 북한 핵시설 폐기와 스냅백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푸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napback makes the most sense and it's no risk to the United States.
스냅백 방식이란 조건이나 기한을 정해놓고 제재를 풀었다가 이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워싱턴에서 폼페오 장관과 회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She is now the lead negotiator and she is the one who has the US portfolio and invited her for a visit to Washington.
이 밖에도 미북 연락사무소,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북 접촉과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 내부를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트럼프 진영과 바이든 진영 모두 북한에 아무런 진지한 신호를 보내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Neither the Trump administration or the Biden campaign has said anything about, you know, seriously
engaged. 1990년대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능력이 없다며 북한이 현 시점에 미국에 접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absolutely no confidence that he has the ability to accomplish.
스콧 스나이더 국장은 지금은 양측이 암중 모색하는 단계라며 10월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본격적인 진전은 내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를 미국으로 인도할지 여부가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은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결정한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문 씨의 항소심 판결을 다음 달 8일 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쿠알라룸푸르에서 체포했습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법원은 지난해 12월 문 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문 씨가 술과 사치품 등을 북한으로 보냈을 뿐 아니라 위장회사를 내세워 돈 세탁을 하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씨 변호인 측은 문 씨가 북한에 팜유와 콩기름을 공급하는 데만 관여했을 뿐 미국 측이 주장하는 혐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인도 요청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한국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대표와 밤 메넨데즈 외교위원회 간사 등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11명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아메리카 리드 법안을 17일 발의했습니다. 경제와 교육, 외교안보 전 영역에 걸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법안으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시한 대중 전략 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열린 외교위 청문회에서 법안을 발표하며 법안에 제시된 접근법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 중심으로 올바르게 고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broader diplomatic and security architecture of our strategic approach in America leads is grounded in getting China right by first getting the Indo-Pacific strategy right.
법안은 미국의 경쟁력에 대한 투자와 동맹과 파트너 지원, 가치 중심의 대외정책 복원과 발전, 중국의 약탈 행위에 대한 대가 지불 보장 등 네 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 등 각종 산업에 향후 10년간 약 3,5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외교안보 영역에선 한국 등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심에 둔 대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 군태세 강화를 위해 향후 4년간 1억 2,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태국 등을 거론하며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중심에 둔 대중 외교 전략으로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타이완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같은 역내 주요 파트너 국가에 대한 미국의 공약도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안보 공약과 역내 전진 배치 태세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나라가 역내 국제수역과 영공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밖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 구상에 속한 나라들의 추가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중 갈등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제재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의회에서도 대중전략에 관한 법안들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등 4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중국과의 경쟁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전략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한 상호방위 조약을 유지하고 한국과의 동맹 방위와 억지 역량을 강화하는 등 상원 민주당의 법안과 공통적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대중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향후 10년간 미 반도체 산업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로 탄압 위기에 처한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각각 초당적으로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한 강연에서 미한동맹 등 인도태평양 역내 전통적인 양자관계론 중국의 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며 역내 다자안보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more we can move away from bilateral relationships to multilateral relationships. Well, very good when it comes to the bilats, our US-Japan, US-Korea, US...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앞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1대1 양자관계에서 벗어나 다자관계를 구축해 더 많은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 정부는 연내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하겠다던 입장을 번복해 공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대화 재개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료 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북한인권법 취지에 맞춰 공개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올해 정책 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보고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북한인권법 제2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2조는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 보고서 발간 여부가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공개 보고서 발간을 준비해왔지만 이인영 장관 취임과 함께 남북교류 재개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공개 보고서 발간에 신중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북한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게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려는 현 정부의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지금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게 또 정부 입장인데 근데 이제 인권 문제가 또 전면적으로 부상을 하면 한국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편 가치인 인권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부담감, 그다음에 의무감하고 남북관계를 다시 재개하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당면 목표하고의 긴장관계가 지금 이런 행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동환 동아대 부산 하나센터 교수는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 가치라는 점에서 남북 간 특수관계를 앞세우는 입장은 정책의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없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 인권 정책이 사실상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이 이야기하는 우리 민족끼리나 뭐 여기에 이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는 게 지금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북한 인권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 인권 기록센터는 북한 인권법 제정으로 지난 2016년 9월 출범한 통일부 소속 기관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전년도에 북한 인권 실태를 담은 비공개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공개 보고서를 내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인권 기록센터의 역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도 통일부가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독점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1년간 한국 정부와 매년 용역 계약을 맺고 정부의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인 하나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관련 정보 수집과 조사, 백서 제작 등을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과 함께 활동 영역이 줄었고 올해는 정부의 탈북민 조사 대상 규모 축소 방침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계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정부가 민간단체 참여를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국가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조차 공개보고서를 제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으로서만 개선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공무원 등을 보는 비공개보고서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으로 북한인권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 정책을 쓰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 나라인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윤 소장은 정부의 정보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조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이에 대해 북한인권 관련 조사는 북한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한 근거자료로 추후 활용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이치에 맞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으로 관련 민간단체들은 독자적인 활동 영역을 찾으면서 정부기관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한국인 최초로 선출된 서창록 한국 고려대 교수가 북한 인권 개선에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1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을 보는 시각은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같아야 한다며 이런 기조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유엔에서도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여 년간 북한 등 국제 인권 개선 활동에 참여해온 서 교수는 앞서 지난 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117개국의 지지를 받아 한국인 최초로 위원에 선출됐으며 내년부터 4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18일 서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먼저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이번에 새롭게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핵심 기관이라고 불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되셨는데 어떤 차이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이제 인권이사회에서 하나의 땡크탱크 같은 역할을 해서 주로 국가를 직접 그 다루는 일은 하지 않고 주제별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주는 업무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예,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그 인권이사회의 그런 거와는 달리 어떤 국제규약이기 때문에 조약에 의해서 그 173개국이 그 조약에 가입을 했고 그 가입한 나라들은 매 4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자기들의 인권이 어떻게 규약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보고서를 18명의 자유권위원회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구속력이 있는 그런 규약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
네. 그럼 18명의 국제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런 국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모니터하는, 그러니까 그 국가들이 그런 규약에 의한 인권 의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역할은 개인 그 진정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 내에서 인권 침해가 심할 때 그 인권 침해가 그 국가의 제도에 의해서 보호가 되지 않을 때 개인이나 어떤 시민사회가 자유권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예, 진정한 것을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인권 침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죠.
네. 그런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가능은 한데요. 사례는 없었던 것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2000년대 중반쯤부터 규약에 가입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진정도 북한이 할 수가 있는데 진정은 개인이나 시민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북한이 아마 북한에 하는 북한 주민들이 이런 북한이 이런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에 가입해 있고 그런 진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또 그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뭐 시민사회가 그걸 한다는 것도 힘든 것이 실질적인 그 뭐 증거라고 할까요? 그런 사실들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북한 같은 경우는. 예.
네. 한국 내 대북 인권 단체들이죠. 북한 인권 시민 연합 또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자문 등 여러 지원을 해오셨는데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북한인권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지금 북한이 이 자유권위원회하고는 긴밀히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얼마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북한 인권 문제가 상당히 정치화돼 있잖아요. 그 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고 이 소위 진보 진영과 이 보수 진영 간에 굉장히 이견이 크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인권을 보는 시각은 사실 정치 이념과 관계없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가 굉장히 뭐 한 거의 20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인권 활동을 보면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한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그 어떤 유엔의 어떤 위원으로 이렇게 진출하게 됐으니까 조금 더 제 목소리를 내서 이런 인권 활동이 조금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좀 인내하고 또 국가 인권 관련해서도 그런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가 다루는 분야가 아주 광범위한데 어떤 문제에 주력할 예정이신가요?
예, 제가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그 최근의 연구 분야이기도 한데 이 디지털 기술과 인권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소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어떤 새로운 어떤 경제 사회 변화가 새로운 인권 문제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대비가 상당히 유엔 메커니즘이 인권 메커니즘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특히 이제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사실은 굉장히 연관성이 굉장히 높고 이걸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인권의 이 제도가 따로 발전돼 왔잖아요. 그런 거지 지금 뭐 어떤 신기술 시대에는 더욱더 그 같이 봐야 되는 한 인권 문제가 뭐 딱 자유권이다, 사유권이다 이렇게 나뉠 수도 없는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각 위원회가 이렇게 굉장히 협력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제도의 어떤 그 혁신도 해야 되고 그런다고 봐서 그 분야에서 제가 좀 더 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엑스퍼티스를 좀 활용해서 좀 제도의 발전을 깨닫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요.
네. 끝으로 비정부기구인 휴먼 아시아 대표로도 활동하셨는데 새 위원으로서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당선이 되고 뭐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긴 한데 사실은 한국에서 한국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게 이제 뭐 교육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미디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조금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더 좀 높아지고 좀 관심들이 좀 높아져서 꼭 뭐 북한과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사회 다른 나라의 어떤 인권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된 서창록 고려대 교수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을 전쟁 포로 실종자의 날로 선포하고 한국 전쟁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 사령관은 북한 내 유해 발굴 논의가 중단된 배경에 북한의 과도한 비용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조기 바로 아래 그대들은 잊히지 않았다는 문구가 적힌 검정색 깃발이 펄럭이는 가운데 UH-60 헬리콥터가 주위를 돌며 추모 비행을 시작합니다. 미 국방부가 18일 오후 올해 미군 전쟁포로와 실종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존 하이튼 합참차장은 이날 연설에서 미군은 다른 이들의 오늘을 위해 자신들의 밝은 내일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며 이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약 8만 2천여 명의 미군 전쟁포로와 실종자들을 절대 잊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독일, 라오스, 캄보디아의 숲과 정글뿐 아니라 솔로몬과 필리핀 섬을 포함해 태평양과 대서양 모든 해안에 뛰어들 것이며 한반도와 이탈리아 반도 전역 등을 남김없이 샅샅이 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미국은 절대 전사한 전후를 놓고 오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이들을 찾기 위해 의연하게 행동할 것이며 가차없이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포로 실종자의 날은 1979년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금요일에 미국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18일을 전쟁 포로 실종자의 날로 선포한다면서 특히 올해로 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0만여 명의 미군 장병의 희생과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이들은 모든 미국민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명예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을 통해 미국이 여전히 실종된 이들을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유가족들의 오랜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한국전 참전 미군 장병은 7,800여 명이 넘습니다. 특히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유해를 되찾은 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약 208구, 1996년부터 2005년까지 229구에 불과합니다. 2018년 미북 회담 뒤 북한은 미군 유해가 담긴 55개 상자를 송환했지만 비무장지대 인근 화살머리 고지 등에서 공동 발굴하기로 했던 사업은 지난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8년 미군 유해 송환 협상에 관여했던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 사령관은 18일 VOA에 당시 미군 유해 송환은 미북 회담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유엔군 사령부, 미국 사이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We opened the door of dialogue between North Korea and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US.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당시 송환 문제에 매우 진지하게 임했다며 좌절감을 야기하는 전통적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유해 송환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맞춰 최대한 많이 송환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선 북한이 당시 취했던 전문성을 다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유해 발굴 사업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2018년 송환된 55개 상자의 유해는 대부분 장진호 전투가 벌어진 신흥리에서 발굴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는 그해 9월 북한 내 유해 공동 발굴 사업을 제안하고 북한군과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과 북한은 당시 화살머리 고지 외에도 장진호 인근의 공동 유해 발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유감스럽게도 북한 측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해왔다며 이 때문에 장진호 인근 공동 유해 발굴 논의가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They began to create a list of cost items and it became unreasonable and it halted the discussion in early 2019 about the Changjin Reservoir.
브룩스 전 사령관은 가령 북한은 발굴 장비에 대해 필요 수량의 3배에서 4배를 요구했다며 명백히 다른 목적에 전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북한 측은 발굴에 투입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과 미국 인력의 체류 비용 등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며 결과적으로 논의 자체가 불합리하게 돼 지난해 초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준비가 될 때 스스로 걸어 잠근 문을 다시 열고 나올 것이라며 공동 유해 발굴이 지금은 중단돼 있지만 언제든 다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전쟁 중 실종된 뒤 전사 처리된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의 외아들이 실제로는 북한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후 중국을 거쳐 러시아 강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2년 4월 6일 미 뉴욕타임즈 신문의 일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건장한 군인의 사진과 함께 이 군인의 실종 소식이 실렸습니다. 실종된 군인은 바로 제임스 벤 플리트 2세, 한국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벤 플리트 2세는 한국전에 참전한 아버지를 따라 B-26 전투기 조종사로 지원해 1952년 3월 14일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1948년 6월 미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벤 플리트 2세는 1949년 10월에 끝난 그리스 내전에 공군으로 이미 한 차례 참전해 또다시 해외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령관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국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또 다른 전장이었습니다. 한국전 참전 명령을 받은 직후 어머니에게 쓴 편지엔 한국전에 참전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편지 중 일부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제가 어머님의 남편을 지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해 모든 인간에게 공포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투쟁하고 계신 아버님을 돕는 날이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부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 행동하는 승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국 입국 후 닷새 후인 3월 19일 아버지 제임스 벤 플린트 장군의 환갑잔치에 참여해 아버지와 어깨동무를 한 채 아버지의 생일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짧았던 행복한 시간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952년 4월 4일 새벽 1시 5분 벤 플리트 2세는 승무원 존 맥칼리스터 중위와 기관병 랄프 펠프스 일병과 함께 B-26 폭격기 올라탔습니다. 압록강 남쪽 50마일 지점에 있는 선천에 대한 정찰 폭격 임무로 그의 네 번째 작전 비행이자 첫 단독 투입 비행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벤 플리트 2세의 폭격기는 다시 기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벤 플리트 장군 역시 아들의 실종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곧이어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벤 플리트 장군은 아들의 생존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수색 작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한국전쟁 휴전 이후인 1954년 3월 벤 플리트 2세는 전사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뒤 전사한 줄로만 알았던 벤 플리트 2세가 사실은 북한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이후 중국을 거쳐 러시아 강제수용소에서 색을 마감했을 것이라는 새로운 증언이 최근 나왔습니다. 벤 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조 맥크리스천 주니어는 지난 16일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주최한 한국전쟁 역사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외삼촌 벤 플리트 2세가 실제로는 살아남아 북한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벤 플리트 2세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6개월 뒤 중국군에 넘겨졌습니다. 중국군은 적군 사령관의 아들을 포로로 잡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벤 플리트 2세의 군 인식표를 공개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맥 크리스천 주니어는 이어 벤 플리트 2세가 중국에서 다시 옛 소련으로 이송돼 강제 수용소인 시베리아 굴락에 수용됐다고 증언하며 이 같은 내용은 미국 육군 정보국 참모차장을 지냈던 자신의 아버지가 확인한 정보라고 소개했습니다. 맥 크리스천 주니어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벤 플리트 장군이 개인적인 지도력을 통해 한국 전쟁 기간뿐 아니라 이후 약 70년간 미한 협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General James Van Fleet, through his personal leadership, had a major impact on U.S.-Korea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한편 이날 화상 세미나에는 벤 플리트 부자 후손뿐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 당시 상륙군을 지휘한 에드워드 알몬드 미국 10군 단장, 장진호 전투의 영웅 에드워드 스미스 미국 해병 1사단장, 흑남 철수작전 주역의 에드워드 포니 해병대 대령 등의 후손들 역시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목숨을 걸고 참전한 한국전쟁에 대해 회고하며 한국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으며 한국전쟁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득성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이 소유한 위챗과 틱톡 서비스의 국내 이용이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새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고강도 규제 조치를 연이어 취하고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는 18일 중국 기업 텐센트와 바이트댄스가 각각 소유한 메시지 앱 위챗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다운로드를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의 민군융합 전략에 활발한 참여자이자 중국 공산당 정보기관과 협력 의무가 있는 위챗과 틱톡이 위치 검색 기록 등 미국 국내 사용자로부터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를 위협하기 위해 이런 앱들을 이용할 동기와 방안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따라서 위챗과 틱톡 사용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챗은 20일부터 사용 자체가 금지되며 틱톡의 완전한 사용 중단은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챗과 틱톡은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 ITC 기업을 통해 개인산업 정보를 탈취했다고 지목된 다수 사례 중 하나로 미 정부는 최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ITC 기업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발표한 미국의 대중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계한 중국 기업이 미 기업의 보안 취약성을 제기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최대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 JT 등 자국의 기업체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도 중국의 안보 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법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는 미중 간 사이버 안보 갈등의 핵심 사례인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2019년 5월 상무부 거래 제한 명단에 추가한 이후 관련 제재의 대내외적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특히 미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은 이달 15일을 기점으로 사전허가 없이 미국 소프트웨어 장비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강도 높은 제재를 발효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5월 이를 발표하며 미국의 기술이 미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15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란틱 카운슬에서 진행된 대담 중 화웨이 사태를 거론하면서 화웨이를 이용했던 국가들이 신뢰할 수 없는 부품을 통신체계에 배치함으로써 치러야 할 실질적 대가를 지금쯤 깨달았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y've not come to recognize the real costs connected with putting untrusted vendors in their systems. 폼페오 장관은 이어 국제사회는 중국 통신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투명한 서구 기술이 통신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는 앞서 8월에는 수출 관리 규정 재개정을 통해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규제를 더 강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21개 국가에 위치한 화웨이의 해외 계열사 38개를 거래 제한 명단에 추가하며 이들이 미국의 기술을 미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올해 6월 화웨이와 JT를 미국 통신망의 국가안보 위험을 제기하는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며 이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과 군사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 고위 당국자들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과 지적재산 탈취를 자행해왔다며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가 미 경제 안보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17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산업 간첩 행위가 미국의 경제 활성화와 정보 지적 재산에 최대 장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 publicly acknowledged that the FBI now has over 2,000.
레이 국장은 FBI가 현재 중국과 관련된 2,000건 이상의 방첩 사건을 조사했다며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의 범위와 규모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53년 9월 21일 6.25 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두 달 만인 1953년 9월 21일 북한 공군 조종사가 소련제 신형 미그 15제트기를 몰고 한국으로 망명하는 대형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체 정비를 마친 후 초계 비행 임무를 맡고 평양의 순안공항을 이륙한 노금석 대위는 기체번호 2057번에 미그 15기를 시속 7000m의 전속력으로 남쪽으로 비행했습니다. 2057번 미그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북한 관제탑의 무전 소리가 들렸지만 죽음을 각오하며 휴전선을 넘어 18분의 비행 끝에 한국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조종석에 부착됐던 김일성의 사진을 떼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녹음석에 몰고 온 미그 15기는 미군이 정보를 간절히 원했던 비행기였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 폭격기를 힘들게 했던 미그 15기의 성능 분석이 절실했던 기체였습니다. 당시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은 북한의 주력기인 미그 15기에 대해 보상금 10만 달러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노금석 씨는 1953년 망명 후 미국에서 델라웨어 대학을 졸업하고 미 방위 산업체 여러 곳에서 근무하다 은퇴했습니다. 1860년 9월 21일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7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유럽 항구 도시 단치에서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버지 하인리히 쇼펜하우어와 소설가였던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신의 가업을 물려받을 상인으로 키우고 싶었으나 쇼펜하우어는 철학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던 중 아버지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해 어머니와 잦은 충돌이 있었고 어머니와 항상 논쟁을 벌이다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불행한 것이다. 인간의 맹목적인 삶의 의지 때문에 인생이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정신과 이성 그리고 이념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우선된다는 관념론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20년대 동양학자 프리드리히 마이어를 통해 힌두교와 불교에 대해 알게 되고 서양에서 최초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간의 유사성을 말한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과거의 동양 사상가들이 서양과는 전혀 다른 환경, 문화 속에서 근대적인 서양 철학의 과제에 대해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후에 니체와 프로이트 등의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철학 분야 외에도 과학 분야와 문학계, 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